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탈북 여성이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AFP통신은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란 제목의 저서로 널리 알려진 탈북 여성 이연서 씨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자신의 책 출판 홍보 행사에서 탈북민 보호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행사에서 영어로 중국 당국이 탈북민을 체포하지 말고 중국을 경유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은 탈북민이 한국 등 자유세계로 가기 위해 경유해야 하는 곳이지만 많은 탈북민들이 공안에 붙잡히고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이 중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공개 행사적으로 탈북민 보호를 촉구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씨는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소식을 직접 밝히며 중국 정부가 어떤 탈북민도 국내에서는 중국 내 탈북민 상황에 대해 공개 연설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중국 인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멈추고 탈북 난민들의 존엄을 존중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이날 행사에서 중국이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지만 중국 공안 요원들이 탈북민들을 체포해 북송하는 행태를 비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씨는 저서 7개 이름을 가진 소녀는 지난해 영문으로 먼저 출판됐으며 이 씨의 탈북 경위와 과정, 중국의 강제 북송, 가족 구출 등의 얘기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인 이 씨는 1997년에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고 세계적인 강연 무대인 테디에서 유창한 영어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한 뒤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어제 미국 3개 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미국 서부 워싱턴주와 하와이주, 알래스카주에서 치러진 경선에서 모두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상대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특히 대의원 101명이 걸려있어 주목을 받았던 워싱턴주에서 72.7%를 득표해 클린턴 후보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어제 3개 주에서 승리가 확정되자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경선의 추동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의원 확보에서는 클린턴 후보에게 수백 명이 계속 뒤처져 있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오늘 기독교 최대 축일인 부활절을 맞아 기념 예배와 미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신앙의 생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예수의 부활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어제 부활절 전야 미사에서 부활절의 소망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이날 미사에서 어둠과 공포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벨기에 당국이 브뤼셀 공항 테러 공격 용의자 한 명을 기소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파이칼 씨로 알려진 용의자를 지난 24일 체포해 어제 테러 단체 가담과 테러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뤼셀 공항에서는 지난 22일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인 ISIL의 테러 공격으로 28명이 숨졌습니다. 브뤼셀 공항은 테러 공격이 폐쇄됐고 적어도 화요일까지 운항 재개가 보류됐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한국 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단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2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기술이란 뭘까요? 제대로 된 침묵은 단순히 잠자코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입안에 혀를 다스릴 줄 아는 것, 혀를 잡아둘 때나 자유롭게 풀어줄 때를 정확히 감지하는 것이 바로 혀를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혀는 불 같다고 해요. 잘 쓰면 더할 수 없이 욕이 나지만 잘못 다르면 집을 태우고 폐가 망신하는 거죠. 혀는 그래서 칼과 같다고 해요. 잘 쓰면 작품이 되지만 잘못 다르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죠. 혀를 다스리는 첫 단계가 바로 침묵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침묵하는 기술에서부터 혀는 지혜로워진다고 해요. 라디오 무대 첫 곡 드리겠습니다. 침묵 중요한데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지 마세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사랑한다는 말.
처음으로 사랑한다 말했던 말 살며시 농담처럼 울리던 말 못 알아들은 걸까 땀처럼 비는 걸까 괜히 어색해진 나를 보며 웃던 지그준 너 편지로 적어볼까 그냥 너의 얼굴 그려놓고 끝내 못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내겐 그렇게 쉽지 않은 말 사랑해요 너무 흔해서 하기 싫은 말 하지만 나도 모르게 늘 혼자 있을 때 항상 내 입에서 맴도는 그 말 사랑한다는 말 내게 눈으로 하고 싶은 말 사랑해 난 마음으로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
라디오 무대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성 지수를 살짝 올려드리고 삶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중가요 그리고 지구촌의 훈훈한 이야기들 묶어드리고 있는데요.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침묵이란 건 말을 하지 않는 걸 침묵이라고 하죠.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면서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고 하죠. 이 세상에 많은 명언과 조언 중에 말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해드려보죠. 제가 찾은 것만 읽어드려도 아마 하룻밤을 셀 겁니다. 자, 말에 대한 명언 출발합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말라. 말도 행동이고 행동도 말의 일종이다. 말로 온 공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범은 가죽을 아끼고 군자는 입을 아낀다. 벽에도 귀가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혀는 짧아도 침은 길게 뱉는다. 말로 하는 사랑은 쉽게 외면할 수 있으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은 저항할 수가 없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한 정원과 같다. 말수가 적고 친절한 것은 여성의 가장 좋은 장식이다. 말수가 적은 여성보다는 많은 여성이 많지 않나요? 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그렇죠.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수년이 지나도 또렷하죠. 말하자마자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가 세계를 지배한다. 맹세는 말에 지나지 않고 말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네, 어떠세요? 영감이 떠오르는 말이 있으셨나요? 말을 많이 했더니 입이 아프네요. 노래 듣고 말하겠습니다. 사람 또 사람이 부릅니다. 말 없는 슬픔.
잠에서 깨요 내가 어떠하든 나도 상관없지. 지나가는 사람은 내게 관심이 없고, 지나가는 바람은 내게 인사하네.
라디오 무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더치 브라더스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페이스북 사용자인 바바라 데너가요. 미국 서부에 있는 워싱턴주, 이 밴쿠버시에 있는 더치 브라더스의 드라이브 트루에서, 그러니까 매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더치 브라더스의 운전자용 드라이브 트루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문을 받는 창문에서요, 여러 점원들이 서로 몸을 포개고 앞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바바라 데너는요, 사진을 찍었고 당시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소개를 했습니다. 138번가에 있는 더치 브라더스에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차에 있던 여자 손님이 전날 밤에 남편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그녀가 너무 비통해하는 모습을 본 더치 브라더스의 점원들은 순간적으로 일을 중지하고 몇 분 동안 그녀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때나 또 들러서 함께 기도하자며 도와줄 것이 있으면 꼭 얘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위해 기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커피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알겠지요? 라고 적었습니다. 지역신문 인터뷰에서요, 이 더치 브라더스의 점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그때 여자 손님이 너무 심란해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전날 밤에 잃었다는 소리를 들은 이 남성은 무료 커피를 주면서 그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녀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 남성과 다른 점원들이 모든 걸 멈추고 이 여성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던 거죠. 이 남성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순간이었다고 말이죠.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남성의 동료인 에번 프리먼도 함께 손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녀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자기에게 종교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사과를 달라고 했다면 사과 나무를 심어서라도 사과를 가져다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순간에 필요한 건 신앙이었죠. 이 더치 브라더스 점원들은요, 이번 일이 자신들에게도 큰 감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손님이 아직도 매일 생각이 난다면서 말을 마쳤는데요. 끝으로 여자 손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정을 되찾았길 바랍니다. 당신을 봤을 땐 땅이 꺼지고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노래 드립니다. 윤상이 부릅니다. 사랑이란.
언젠가 내게 말했지 진실한 사랑은 정해진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그럴 수 스스로 만든 약속을 어긴 건 너이지만 괜찮아 결국은 이별까지도 사랑인 걸 그럴 수 정답이란 없는 것 오랫동안 꿈꿔온 사랑은 다를 수도 있겠지 짧았던 나의 사랑은 이렇게 끝나지
나는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침묵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 그 이유는 많은 말을 하고 난 뒤일수록 더욱 공허를 느끼기 때문이다. 많은 말이 얼마나 사람을 탈진하게 하고 얼마나 외롭게 하고 텅 비게 하는가. 나는 침묵하는 연습으로 본래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내 안에 설익은 생각을 담가두고 설익은 느낌도 붙잡아두면서 때를 기다려 무르익히는 연습을 하고 싶다. 다 익은 생각이나 느낌일지라도 더욱 지그시 채워두면서 향기로운 포도주로 발효되기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란다. 침묵하는 연습. 비록 내 안에 슬픔이건 기쁨이건 덜어는 억울하게 오해받는 때라도 해명도 변명조차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며 묵묵하고 싶어진다. 그럴 용기도 배짱도 이젠 지니고 살고 싶다. 여러분께선 유한진 시인의 침묵하는 연습 들으셨습니다. 노래 계속 들어볼까요? 윤종신이 부릅니다. 9월.
굴린 여름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9월이 왔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9월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맺게 되는 인생이 가족관계라면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죠. 우정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진실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나부터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인생의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정은 당시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는 곧 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져 가도요, 우정이 사라진 삶은 정말 참 너무 단조롭지 않을까요? 너무 건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진정한 친구라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9가지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나는 친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친구는 나를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뒤에서 몰래 친구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요, 친구 몰래 뒤에서 험담을 하는 일을 들킬 경우 우정은 곧 끝이 나죠. 험담은 소문을 만들고 삽시간에 또 퍼져나가는 거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친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신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인신공격을 당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기분 나쁘기 마련이지요. 특히 친구관계는 상사와 부하 혹은 선배와 후배 같은 수직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인신공격을 한다는 건 우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네 번째, 무의미한 말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있는 그대로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죠. 섣불리 말싸움을 했다가는 절교로 끝나는 그런 유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도록 위로를 해주는 진정한 친구 있으십니까? 생색을 내거나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목표를 이루거나 말거나 사실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필요한 조언을 위해서 쓴소리도 아끼질 않습니다. 여섯 번째,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게 팔을 걷고 돕는 친구. 일곱 번째, 친구가 잘 되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친구를 판단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친구의 어떤 점을 고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고 있죠. 사실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단점을 보완해가면서 우정을 이어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끝으로 아홉 번째, 우정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실한 친구는요, 어려움을 겪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실한 친구는 내가 직업을 잃거나 가족의 어려움을 겪을 때처럼 힘들수록 등을 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성의껏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진실한 친구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아홉 가지 혹은 여덟 가지 혹은 일곱 가지의 조건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갖고 있는 거죠. 노래 드리겠습니다. 안재욱이 부릅니다. 친구.
힘든 날 턱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땐 내 어깨를 두드리면 보낼 줄 알아야 시작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난 있잖니
살며 생각하며 한 주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감을 주는 좋은 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침묵하는 기술이란 책의 몇 소절 골라봤습니다. 1700년대를 살았던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라는 사람인데요. 평생을 수도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또 글을 쓰면서 또 논객으로 당대 사회 현실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살며 생각하며 침묵의 기술 들어보시죠. 말을 하기 위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글을 쓰기 위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글을 살펴보면 재능도 의지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글을 썼으니 읽긴 읽되 거기서 깨치거나 배울 점은 아무것도 없다. 글 쓰는 사람 자신도 스스로 무슨 글을 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왜 글을 쓰는가? 명철한 분별력으로 고른 주제가 아주 훌륭하고 유용할지라도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하곤 한다. 좋은 내용을 지나치게 미주얼 고주얼 글로 풀어내고 마는 잘못 말이다. 이는 글의 성공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어떤 주제를 다루든 정도를 지켜야 한다. 적절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양식과 이성이다. 침묵은 무엇보다 방종과 타락이 만연한 정신에 추천할 만한 처세술인 것이다. 자기들이 원해서 침묵하진 않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입을 닫게 할 수 있다면 건전한 정치와 종교에 바람직한 일이다. 대저 말이란 그 전에 울렸다가 사라져버리는 소리로만 존재하는 것. 반면에 우리가 읽는 글은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부지불식간에 우리와 하나가 되는 무엇이다. 믿음이 없는 것은 결국 마음의 소치일 뿐, 나무라야 할 것은 오로지 인간의 마음, 설득해야 할 것 역시 마음인 것이다.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침묵의 1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원칙은 침묵보다 나은 할 말이 있을 때에만 입을 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침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지 어떻게 침묵할지를 고민한 것 같진 않습니다. 침묵의 도를 깨닫는 것, 언제 말을 아껴야 할지를 분별하는 그런 것이 성숙함이고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번 한 주라도 내가 언제 침묵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끝곡 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송재호가 부릅니다. 늦지 않았음을.
이대로 멈춰진 우리의 시간 지켜봐야 하는지 그대 고운 눈동자를 떨구며 노인 커피잔 만지던 기억이 아직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아쉬움에 눈물을 떨구네 언제였나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날 아침 탈북자 김영수 씨 출근할 시간이 지났는데 웬일인지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데요.
네, 회사에서 일한 지가 지금 2년이 됐습니다. 결국 2월 29일로 2년을 완료했고요. 네, 다시 재계약하려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다른 직업 더 좋은 직업이 혹시 있지 않겠냐 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일단은 대한민국은 계약이 끝나서 도중에 지급을 지지 않았을 때에는 국가에서 그동안에 이제 매달마다 월급의 약 50%부터 60% 사이로 월급 대신에 실업급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이제 지급을 합니다. 일을 못할 동안에 돈을 받으면서 부지런히 또 자기가 일할 자리를 찾아가지고 또 취직을 하면 그러면 돈을 또 더 주지 않는 이런 방식의 실업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실업급여를 한번 좀 신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니던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알아보기로 한 탈북자 김영수 씨.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모양인데요. 일단 실업급여가 있다는 걸 알려준 동료 탈북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로 합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집에서 전화 받는 건가요?
아니, 그럼요. 저희 백선이요.
아, 다름 아니고요. 이번에 그 저 실업급여 관련돼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예.
그 신청을 했나요?
어제 했어요.
어제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선생님이 지난 시기 사대보험을 가입한 근속연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근거해서 실업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실업급여 하면 이제 그 우리가 몇 달 동안 돈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속연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냥 우리 12개월 그다음에
네.
22개월이죠.
네, 그렇죠. 예.
22개월에 한해서는 석달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6개월은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6개월이나 이런 거는 벌써 한 뭐 4년 5년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4년이면 그렇게 되죠. 우리는 어쨌든 네. 3개월에 속하더라고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 탈북자가 신청한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탈북자 김영수 씨. 생각보다 짧은 지급기간에 적잖이 실망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얼마나 주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요. 탈북자 김영수 씨, 핵심 질문을 빠뜨릴 리가 없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 거기에 산정 금액은 50%라 하는데
네.
일비가 어쨌든 4만 6천 얼마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네. 임금의 네. 80% 내지 네. 50% 이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한 60%에 해당될까 그렇게 그러니까 임금의 몇 프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그거는 4만 6천인가 그래요. 그냥 한 5만 원씩 안 되더라고요.
아,
한 120만 정도.
예, 120만 정도.
예, 예 그렇게 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네.
다 먹는 게 이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되겠죠.
저도 그냥, 저도 그냥 군속 연화 쭉 연기해서 나중에 네. 더 길어진다면 그러는데 그게 6개월 될 때까지 그걸 기다리느니
네.
그냥 그때그때 다 먹는 게 유명한 기라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산정 기준이 3개월이더라고요. 어제 제가 신청해보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구직활동원 여기 실수당, 실업수당 받으면서 기본이 네.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안에 빨리 다른 데 취업하라 하는 건데
네.
한 달 만에 다른 데 취업하면
네.
뭐 구직활동 잘 했다고 또 한 달 분 저기 취업 수당금이 또 나오더라고요. 한 달 분이 더.
아.
뭐 한 달만 타고, 네. 그다음 두 번째 달이 뭐 어디 채용했잖아요.
네.
그러더라도 한 달 분을
더 주고.
상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
수당으로, 취업 수당이라고.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지만, 한 달 안에 재취업을 할 경우,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탈북자 김영수 씨,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자처럼 상실 확인서하고 이직 확인서 두 가지를 다 떼야 된다 소리죠?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출해야 된다고 소리죠?
그걸 빨리 관세서에다가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신청이 진행되지. 거기 서류가 안 들어오면 여기서도
네.
신청은 하지만은 그걸 확인하고 어찌하는 게 일주일 걸리니까
네.
일단은 신청을 빨리 하세요. 하루라도 이게 빨리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
알겠어요.
이거 서류 같은 거 보내주겠는데 자세한 거는 관세서에서 다 안 네. 주더라고요.
네, 한번 알아볼게요.
예예.
수고하세요.
그래요. 예.
네.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남사 박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실업급여 관련돼서 좀 전화드립니다.
네.
아, 지금 제가 2월달까지 계약직 근무를 완료했고요.
2월달까지 계약 만료자이세요?
네, 그 완료 끝났죠. 그래, 지금 현재 출근을 네. 못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이제 할지 몰라서요.
선생님, 그러면 계약 만료자라고 하셨는데
네?
사업장에서 재고용 의사가 없다고 하셨나요?
네, 그래서
네,
저,
그럼...
네, 그걸 저 소리를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회사에도 신고됐는지를 확인하고 절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ARS 연결이 되면 주민번호 입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어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소중한 정보인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업장에서 신고는 됐고 아직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일단 접수가 됐으니까 신청하러 가셔서 자격 판단 받으시면 됩니다.
과연 실업급여 신청은 제대로 이루어질지, 실업급여 혜택은 잘 받을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뉴스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시가 방송됩니다.